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8절입니다. 그때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누였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와라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다 하며 온 이스라엘 이왕이 심리하며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네, 2012년 첫째 수요 예배입니다. 옆사람과 한번 인사하시죠. 올해도 하나님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2012년 첫 수요 예배 설교를 시작하면서 먼저 저 개인적으로 슬픈 마음이 있는 것은 제 수요 설교가 올해 처음이자 마지막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작년에 수요 설교를 한 번 했습니다. 그리고 해를 넘겼습니다. 작년에 한 번 한 것이죠. 네. 그리고 올해 수요 예배 첫 설교가 첫 설교를 제가 이제 하게 되니 참 감사하기도 하고 감격적이기도 했지만 계산해 보니 올해 오신 새로 오신 교육자들도 많으시고 이게 올해 마지막이라는 처음인데 마지막이라는 분명한 예상 앞에 더 비장해지기도 하고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도 했지만 다시 올 연을 기약해야 하니 2년이 얼마나 초량하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여기서의 연은 욕이 아닙니다. 저는 대학 졸업 후 선교지를 다녀와서 해외 파송 선교단체에서 장기 선교사 훈련을 받고 선교사 후보생들과 합숙을 하면서 훈련을 시키는 훈련 간사로 사역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매일 새벽마다 관악산 국기봉을 오르면서 기도를 하고 또 아침 운동을 후보생들과 같이 하고 그리고 내려와서 큐티를 했었는데 새벽마다 그 산을 이렇게 오르다 보면 늘 바위가 이렇게 움푹 파인 곳이나 혼자서 앉아 있을 만한 아늑한 곳이면 이미 누군가가 더 일찍 나와서 그 자리에다 촛불을 켜놓고 치성을 드렸던 흔적이 있었습니다. 새벽 5시 한 반쯤 뭐 그보다 더 일찍 올라가기도 했었는데요. 벌써 기도를 마치고 자리를 뜬 것입니다. 정말 대단한 정성이고 대단한 열심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저는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과연 누구에게 기도를 한 것일까? 과연 누구에게 저런 치성을 드린 것일까? 사실 그들의 신앙이란 자신들이 이만큼 정성을 드리고 이만큼 열심을 다해 기도를 하면 이 정성에 누군가는 응답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이자 믿음이지 그 대상이 누군지는 사실 상관이 없는 것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다릅니다. 기독교는 내가 얼마나 열심히 믿고 하나님을 위해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또 정성을 바치며 진정성을 나타내는가 이전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것이 타 종교와 다른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즉, 기독교는 나의 열심보다, 나의 비장함보다, 또 나의 의지보다 내가 믿는 신앙의 대상에 대한 지식이 우선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서 우선적으로 생기는 열망은 거룩하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제대로 살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일어나는 열망입니다. 기대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모습으로 자신의 신앙과 구원을 확인하려 합니다. 이것도 당연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며 의로우시고 또 도덕적이시고 윤리적인 성품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 자녀가 되면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갈망이 생기는 것은 그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따라 그 품성을 갖기를 원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잘 안 됩니다. 거룩하게 살려는 것도 죄 안 짓고 살려는 것도 또 신앙과 삶이 일치되게 살려는 것도 거의 실패합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자기의 신앙을 확인하려 한다면 자책만 남고 절망만 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 누구도 늘 그렇게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하고 허점이 없이 최고의 헌신으로 변함없이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신앙에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걸 뭐라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인생은 그런 열정이나 열심, 최선만으로는 다 담아낼 수 없는 영역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덕적인 잣대로 자기의 신앙을 확인하려고 하면 실수하거나 혹은 실패하거나 못난 것이 드러날 때 신앙의 근본을 의심하게 되거나 신자된 뿌리까지 흔들리는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외로 많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를 나의 행위와 도덕과 윤리에 두기 때문입니다. 이런 윤리 도덕적 측면에서의 변화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결과로 점차적으로 나타나는 결과이지 그것이 나의 하나님 자녀된 원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그 유명한 엘리야와 바알의 선지자 450명이 대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떤 신이 진짜인지를 가리는 대결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바알 선지자들은 처음에는 점잖게 기도하지만 나중에는 응답이 없자 큰 소리로 부르고 칼과 창으로 몸을 상하게 하면서 광란의 제사를 드립니다. 열왕기상 18장 28절부터 29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제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그러나 엘리야는 아무런 큰 소리도 내지 않고 몸을 상하게 하거나 미친 듯이 떠들며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차분하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36절부터 37절입니다.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렇게 기도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번제물과 도랑의 물까지 전부 태워버렸습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열심과 최선과 열정에 응답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는 정성에 응답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의 신실하심과 하나님 다우심 때문에 응답하십니다. 바알의 선지자들은 바알 신이 누군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저들이 믿고 있는 바알에 대한 지식이 없습니다. 그냥 내 정성과 열심에 응답해 달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열심의 최고가 무엇입니까? 자기 몸을 해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진정성을 나타내는 것이 피를 보는 것이죠. 혹시 인디아나 존스라는 영화 시리즈를 보시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 보면 그 미개한 한 종족이 나오는데 저들이 그 자기 신에게 산 사람의 심장을 꺼내서 바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벌떡벌떡 뛰는 심장을 손으로 그냥 꺼내서 그것을 신에게 바쳐 자신들의 진정성을 나타내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자기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분명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그러니까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달라고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보여주시고 증명하신 하나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냥 정성에 응답하시고 치성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못난 인생들에게 찾아오시사 그들의 못남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아브라함 되게 하시고 이삭 되게 하시고 야곱, 결국은 이스라엘로 만들어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동원하셔서 그 기나긴 역사에 참여하시고 개입하시사 하나님이 어떠하신 하나님이신지를 보여주신, 그 긴 시간 동안 자기를 계시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엘리야이며 그것을 엘리야가 이 기도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치성이나 정성에 응답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은 엘리야가 아니라 바알의 선지자들의 정성에 응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신앙을 나의 정성, 나의 도덕성과 진정성, 또 비장함, 열정으로 확인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행위가 실패하고 나 자신이 나의 기대를 엇나갈 때 자책하고 신앙의 본질까지 의문을 가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에게도 참 많은 혼란을 주었었습니다. 저는 목회자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어릴 적부터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리고 부모님과 사람들 앞에 거룩하게 그리고 도덕적으로 잘 살고 싶었겠습니까? 어릴 때부터 금식을 했고 어릴 때부터 유명한 기도원들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신학을 하고 목회자가 된 이후로 얼마나 더 그랬겠습니까? 하나님과 교우님들 앞에 참으로 거룩한 그리고 괜찮은 그리고 존경받는 목회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절망했습니다. 좌절했습니다. 성경을 깨닫고 난 후에 신자의 신앙의 원인과 근본이 나로부터 발언하는 것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내 신앙의 시작과 과정과 결말이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과 같이 걸어가고 하나님이 결과를 결실해 내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사실은 내가 엉망으로 살고 대충 살고 책임감 없이 살아도 된다는 자유를 얻은 그런 말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기에 내가 거룩하게 살고 싶은 열망이 생겼지만 그것으로 구원과 성화가 나의 행위의 어떠함에 내맡겨지지 않는다는 것임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입니다. 로마서 7장 18절부터 8장 2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48쪽입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부터 8장 2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48쪽입니다.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8장 2절만 같이 봅니다. 내 속과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설명하면서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자기가 선을 행하고 싶지만 늘 악에게 진다는 것입니다. 선에 악이 늘 끼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선으로 시작하였고 선을 행하고자 의지를 발동하지만 결론을 보면 악에게 져 있다는 것입니다. 늘 죄를 짓고 늘 죄를 좋아하며 결코 자기 속에 선한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는 대책이 없다. 선을 행하고 싶으나 늘 실패한다. 하나님을 잘 믿고 싶고 자녀답게 살고 싶고 또 거룩하게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살고 싶으나 되지 않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절망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8장이 등장합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는 늘 정죄함 가운데 살아갑니다. 현실입니다. 왜죠? 왜 그렇습니까?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그리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내가 심령으로 소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주신 이 영적 갈망함대로 그리고 내면과 외면이 일치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안 됩니다. 그러니 늘 정죄감에 시달립니다. 내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냐? 이렇게 사는데 내가 무슨 집사냐? 내가 무슨 목사냐? 내가 무슨 구원받은 존재냐? 라고 자학하면서 차라리 믿지 않고 선하게 사는 게 낫겠다. 이렇게 이중적으로 비춰지고 위선적으로 사는 것보다는 안 믿는 게 낫겠다. 그러나 이제 그런 정죄함이 없다고 말합니다. 죄가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죄는 짓습니다. 죄를 지으라고 조장하는 것도 아니고 방관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로마서는 논리로 쓰여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절망적 인생임을 이미 7장에서 바울이 깨달았습니다. 선을 행하고 싶은 열망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 이것이 우리의 자연스러운 반응, 생각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행위와 율법, 도덕으로 인정받으려는 그 생각,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이걸 잘 보십시오. 이 나의 영과 생각에서 일어나는 메커니즘을 보십시오. 어떻게 해야 하나? 뭘 해야 한다, 말아야 한다. 늘 우리는 여기에 사로잡힙니다. 거기서 해방된 것입니다. 율법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은 바로 그 생각, 그 의무감, 의무감에서 나오는 그 정죄함, 그 요구를 충족해야 한다는 당위성에서 자유로워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을 이것을 잘 생각해 보셔야 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그런 의무와 행위의 조건으로는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다고 바울이 증언하고 있고 우리네 인생이라는 것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선을 행하려고 하는 나에게 악이 끼어 들어오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을 행해야 되겠다.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이런 것으로부터 정죄함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 생각에 붙들리면 우리는 늘 자책하고 흔들리며 절망하며 과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까지도 헷갈리는 데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못한다. 나는 의로움을 만들어낼 실력이 애초에 없다. 의를 행하려는 나에게 악이 함께 공존하고 있고 늘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본다. 나는 거기에 진다. 그렇기에 나의 자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격, 예수 그리스도의 자격 때문에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하는 것이다. 바로 이것입니다. 뭘 해서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나의 신자됨도 확인하려는 우리의 이 세상 살아가는 인과 법칙에 의한 습성 때문에 우리는 늘 정죄함에 시달리고 또 하나님의 자녀된 풍성함과 기쁨을 이게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자녀된 풍성함과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끌려다니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은 단지 내가 예수를 처음 믿고 신분의 구원을 세상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식이 된 그 순간에 신분의 구원을 받은 그때에만 하나님의 십자가와 은혜로 구원을 받고 그 이후의 과정의 구원, 수준의 구원, 성화라고 말하는 지금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우리 교우님들이 걷고 있는 이 거룩함에 이르는 과정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좀 잘했다가 하고 하는 이 과정에서는 내 힘으로만 내 노력과 내 의지와 내 결단에만 맡겨져 있다고 무의식 중에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받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죄인이고 지금도 여전히 못났지만 은혜가 날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어떠함에 맡겨진 삶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그리고 변함없이 십자가의 효력이 내가 구원받을 때 주신 그 십자가의 효력이 발휘되고 있기에 인생과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힘겨운 세상살이를 이 신앙생활을 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업고 뛰고 계시는 것입니다. 2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결국 구원받은 나는 이제 잘잘못으로 평가되지 않는다. 잘하고 못하고의 수준에서 벗어났다는 말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란 네가 이런 행위를 했다면 그에 상응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법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 이런 죄를 지었으면 이만한 벌을 받고 사망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으면 사형에 처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1장에 보면 우리는 모두 사형에 처하는 자들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법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해방되었다는 말입니다. 성령의 법이란 바로 생명의 법입니다. 죽이는 법이 아니라 살리는 법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생명의 법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다른 말로 하자면 혈연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아버지가 되신다고 합니다. 나를 낳으셨고 그 자식된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합니다. 이제는 법으로 묶인 관계가 아니라 혈연으로 묶인 관계입니다. 법을 지켜 행위로 인정받는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자식으로 묶였습니다. 잘못했다고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지 않습니다. 물론 죽도록 팰 수는 있습니다. 웃으시는 분은 이제 그런 전과가 있으신 거죠. 저는 이제 제가 아이들에게 좀 엄하게 하려고 했기 때문에 저희 아내가 그것을 알고 미리 팹니다. 그러나 인간답게 만들고 사람답게 구실하게 만들려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훌륭하게 만들려고 패는 것이지 죄값으로 패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죽이고 형무소에 있어도 어머니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찾아갑니다. 우리 애는 그런 애가 아니라고 항변합니다. 얘는 착한 애라고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오늘의 본문이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오늘 열왕기상 3장의 본문의 말씀은 너무 유명해서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구하고 그 후에 그 지혜가 어떤 내용인지에 대한 이 실체를 나타내는 이야기입니다. 두 여인이 찾아옵니다. 두 명 다 창기입니다. 사실 도덕적 윤리적으로는 별 가치가 없는 인생들입니다. 유대인 사회에서는 창기는 죄인으로 아예 낙인을 찍은 자들이고 공동체의 일원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며 성전에도 들어오지 못하는 부정한 자들입니다. 두 여인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자면서 아이를 깔아 죽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다른 여인의 아이와 바꿔치기를 하였고 이를 알아챈 여인이 왕 앞에 호소하여 판결을 받는 장면입니다. 솔로몬은 아이를 잘라라, 잘라서 공평하게 나눠주어라 하였고 생모가 안 됩니다. 차라리 내가 포기하겠으니 이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십시오 했고 가짜 어머니는 그래 이렇게 된 거니 차라리 나눠주십시오 했다 이겁니다. 그러자 왕이 아이를 살리라는 여자에게 아이를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란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해내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우리에게 실현되는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뜻을 수종드는 자입니다. 솔로몬이 구했던 지혜란 단지 똑똑하거나 남보다 잘났다고 하는 잘난 체를 하려는 욕망적인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기 위한 지혜였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드러내는 것은 단지 솔로몬이 대단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죽여서 뭐가 맞는가를 증명해내는 것이 뭐가 중요합니까? 살리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법이나 도덕이나 윤리라는 것도 사람을 사람답게 하자는 것이고 살리자는 것이지 죽이자는 것이 아닙니다. 소크라테스는 법을 지키려고 독배를 마시고 죽었습니다. 아테네의 스승으로서 자기가 동의할 수 없는 법일지라도 그 법이 만들어진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시키지 않기 위해서 법에 의해 자기가 죽었습니다. 그것도 훌륭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법을 지키기 위해 사람이 질식되고 사람이 억압되고 죽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려내고 사람을 자유케 하고 사람을 구원시키기 위한 법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우리를 자식으로 삼고 살려내기 위한 법이며 끝까지 용서하기 위한 법이고 끌어안고 죄로 인해 이미 죽어버린 자식들을 위해 자기가 죽어 생명을 주는 법입니다. 시편 103편 8절부터 14절을 읽겠습니다. 여기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밝히시는 대목입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이분이 바로 내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의 실체입니다. 육체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 하면 결국 실패할 것입니다. 누구도 거룩과 의로움을 만들어낼 실력이 없습니다. 행위로 인정받을 육체가 없다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올 한 해 거룩을 향한 경주를 늦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행위로 확보하는 신자의 신자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나를 붙들고 계시며 내 못남과 절망을 이겨내시고 완성을 이뤄내실 하나님을 근거로 복된 신앙을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이 얼마나 큰 은혜이며 감격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셔서 소원하고 결단해도 늘 다시 실패하며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고 싶은 열망이 있어도 악이 끼어들어와 결국은 자책할 수밖에 없는 한계의 인생이라는 사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도덕적 결함과 온전하지 못한 행위로 인해 우리네 인생을 포기치 않으시는 아버지로 찾아오사 그 자녀를 위해 죽고 지금도 그 은혜로 우리의 신앙이 유지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수준으로 완성시키실 영원하고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 우리의 신앙이 나의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과 은혜를 더 깊이 발견하고 인식하여 세상의 어떠한 조건과 유혹에도 타협하지 않는 내실 있는 신앙으로 자라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